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주셨고, 또 다른 것은 언어를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깨닫는 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말로 나타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말에는 단순히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기능을 뛰어넘어 엄청난 영향력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 주제처럼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하셨어요. 잠언서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혀에 담긴 능력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말은 정말 힘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가꾸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인생의 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원할 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그 사람의 하는 말, 언어 생활을 보면 합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실리를 깨기도 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바라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말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혀는 작아도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지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향력과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 다윗, 아비가일이라는 이 세 사람이 하는 언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혜롭고 복을 가져다 주는 언어 생활에 놀라운 지혜와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도 말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발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보하여 양이 3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크게 목축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맨인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거부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지만 구두쇠였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왔는데 어찌 됐든 이 사람은 사업에는 성공을 이루었어요. 17절 말씀은 나발이 다스리는 하인들도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는 성질이 거칠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이해시켜도 설득이 되지 않아요. 성질만 내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는 그런 생각이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살았던 나발처럼 우리도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런 좋지 않은 영향력을,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잠시 교제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성도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데 그 사람의 참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사업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평가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젠틀합니다. 조용한 사람이 집에 가면은 사소한 것에 오해를 사가지고 가족 식구들에게 혈기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은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 4절 5절 말씀 보면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의 장로나 안수집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성경 평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어떤 여자였어요? 그의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남편은 완고 행실이 악하며 그런 성품이 가졌다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남편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남자였습니다. 욕심 많고 인정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아비가일의 남편이 되고 어떻게 그런 악한 아내가 나발의 아내가 됐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또 그렇게 만난 게 어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발의 이 악한 남편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다윗이 무서운 살인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귀한 역할로서 맞는 구속사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많은 숫자들 또한 다른 식구들을 포함하면 매일매일 광야에서 끼니를 떼어야 되는 그 의식주 문제가 어려웠었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재력가가 나타나서 도와주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피하는 지역에 목축업자들을 보호해주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목축업을 하는 나발의 집에 양의 털을 깎는 그날, 성경은 좋은 날, 그날이에요. 요즘을 치면 농사를 짓는 농부가 겨울에,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정밀수에서 나오는 그 쌀가마니가 계속 쌓이고 돈을 버는 날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한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었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년, 부하 10명을 그 나발의 집에 보내게 되고 우리에게도 음식을 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항상 보호막이 돼서 양과 염소가 도둑질 당하거나 강도에 빼앗김 당하는 일을 미리 막아주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이뤘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잘 돌봐줬다는 그런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당시 많은 수확을 받았는데 함께 음식을 나눠줄 수 있냐 이런 요청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때 나발이 다윗이 전해준 그 말을 보낸 신하들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나발이 어떤 대답을 하게 됩니까?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도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대답을 나발이 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큰 죄를 범해서 도망친 건 아니에요. 아주 분노의 영이 붙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사울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인 나발은 다윗에게 사울을 배반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나발이 다윗이 블레셋 나라부터 구한 골리앗을 죽인 위대한 영웅이란 것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망명자, 너무도 처량한 그 신세에 왜 나에게까지 찾아와가지고 큰 마음의 부담을 주면서 이 분위기를 깨뜨리냐는 거예요.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윗이 가진 약점을 끄집어내면서 모독을 시킵니다. 그런 다윗이 다윗 자신에게 부담거리가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죠. 그 다윗이 힘이 없는 손을 내미는 신세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발은 욕심이 많고 철저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머리가 빨려 돌아갔어요.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무자비하게 등을 돌리는 자였습니다. 필요 없는 자에게는 함부로 막말을 하는 자였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죄성이 어느 정도는 다 있을 수 있어요. 나발처럼 사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보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현실적인 처세들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는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돼요. 결국 25장 3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악한 행실을 보고 그의 생명을 거둬가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거두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거두기 위해서는 뿌려야 돼요. 전도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를 하셨어요. 아니, 떡을 물에 던지면 나중에 찾게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경험과 논리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떡을 물에 던지면은 물에 젖어가지고 먹을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씀에는 인생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극적으로 체험한 지혜자, 전도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되찾을 수 없고 낭비처럼 보이는 것을 믿음의 모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주고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과 진리처럼 숭배합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하지만 손해만 오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 여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라는 그 위대한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기쁜 진리를 터득하게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 불행해질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가난하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결론적으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 안 보고 더 많이 내가 모으고 가져야 된다는 인간적인 법칙이 아니라 어떤 조건도 두지 않은 베품과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아주 유명히 활약했던 이영표라는 그 선수, 지금은 뒤였지만 선수가 쓴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축구선수로 오랫동안 활약하면서 배운 지혜를 나눴습니다. 국가대표로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받았는데 이제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는 인생을 살자. 그런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은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팀에서 가장 필요한 선수라는 거예요. 관중들은 골을 넣는 선수를 찾지만은 감독은 패스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최고의 선수라는 겁니다. 인생에서도 패스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당장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곳에 삶을 투자하지 않아요. 시간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물 위에 먹을 것을 던지는 듯한 믿음의 모험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아무리 해도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어때? 여러 날 후에 이건 하나님의 때 도로 차지를 하셨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보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도전,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셨습니다. 여기 율법은 구약의 첫 부분 모세 오경을 뜻하고 선지자는 그 위에 나타난 모든 대소선지서 곧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을 황금처럼 귀한 가르침이라면서 골든 룰,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황금률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약 39권에 요약되는 이 말씀 무슨 의미를 담겨 있습니까? 남에게 남이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먼저 남을 잘 대접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대접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또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자리를 수 있어요. 황금률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누가 나를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야 되겠다. 나도 대접을 받았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나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 인간적인 본성이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것이 바로 황금률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매 때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돈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기 바랍니다. 우리도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따지면서 하기엔 복잡합니다. 익숙한 계상 뜨겠어. 무엇을 보상으로 얻을까 따지면서 살아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란 약속의 말씀, 황금률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도움을 줘야 될 때는 서슴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해도 해도 아무런 보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떠나가는 강물에 떡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 오늘 본 말씀, 나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느라 하였더라. 이 다윗의 선포는 나발의 말을 듣고 극도의 분노감에 차올라 다윗이 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24장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선대하며 생명을 지켜주었던 다윗의 이 선하고 정말 부드러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전개됩니다. 다윗은 블레셋도 아닌 원수도 아닌 동족 유다 사람 갈렙 족속이었던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지 않으면 그 벌을 내가 하나님부터 받겠다는 이 무서운 말을 뱉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울의 생명을 지켜줄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약점과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현실이 너무 고단하고 제대로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참고 참다가 울분이 터지게 된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먹는 것 때문에 식량 가지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목숨을 빼앗을 것입니다. 살인강도 집단의 귀수로 평생 낙인 찍혔을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다면 그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고 결국 그가 왕의 자리에 나중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누가 열린 마음으로 그의 선한 마음, 리더십을 존중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망가지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감이 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22절입니다. 중요한 일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됐어요. 물어봤다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사단 마귀가 계속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인식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동족을 죽이겠다는 맹세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큰 문제에서 잘 견디다가도 사소한 것에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위대한 공적을 남겨서도 조그만한 일에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이상한 것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날의 큰 믿음의 성취, 성공이 오늘의 내일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으로 은혜를 충만해도 오늘의 영적인 분별력과 긴장감을 갖지 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다 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믿음 생활이 오늘의 영적 승리는 개런티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깨닫고 마음속에 다짐하는지 알지라도 내일 가면은 혈기를 부리게 되고 복수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주시는데 이를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이 광야 훈련을 빼먹고 그냥 바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것을 피하거나 광야 생활을 어렵다고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되면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수하고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믿음의 전진을 해둔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혈기를 참지 못해 인간관계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서 힘들어한 부분이 있다면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결단하시고 용서의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나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어요. 또한 믿는 성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속성이 있을 있다는 것을 다윗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나발처럼 나의 유익만 철저하게 사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고립시키게 만들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어떤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하셨어요. 여기서 더러운 것은 썩고 부패한 거라는 것입니다. 썩은 사과가 박스 안에 있으면 다른 사과도 다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러운 말을 해롭거나 부적절하게 할 때는 영향력을 좋지 않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내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말, 이것은 세운다, 견고하게 건축한다 이 뜻이 있습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믿음을 굳게 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비가일이라는 그 나발의 여인, 아내, 이 여인의 선한 말로 여러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그럼 우리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를 한번 배우겠습니다.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에 친다는 소식을 나발의 하인이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아비가일 아내가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깨닫게 듣고 급히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하인들을 먼저 보내고 그도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기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남편의 잘못이 나의 잘못입니다. 받아들이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윗의 분노를 늦추게 합니다. 마음을 회복해서 살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26절 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합니다. 짧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윗을 향하여 내 주라는 단어가 여덟 번 나오고 여종이란 그 단어가 여섯 번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을 높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윗이 나발을 쳐서 다윗의 손에 피를 흘려 보복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막으셨더니 나를 통해서 당신의 죄를 막겠다 이 말씀합니다. 또한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죄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죄에게 행하사 내 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고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사람의 몸에 해를 가하는 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싫어하고 만일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함부로 사람이 칼로 그걸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다윗을 설득하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참 지혜롭고 가장 적절한 그런 말로 정말 위험천만한 위기에서 온 가족의 생명들을 그 휘하에 있는 하인들의 목숨을 건져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비갈이 전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그냥 자신의 생각과 꾀에서 나온 그러한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막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좋은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지만은 가장 확실한 권면은 신앙적인 권면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뜻,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영적 감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근거 마련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는 것이 최고의 권면임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터득한 이 아비갈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하고 싶은 대로 감정으로 혈기대로 그대로 놔두셨다면 그는 무서운 살인자가 됐을 거예요. 화가 난 데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은 자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으로 통치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나발의 모욕적인 말에 감정이 폭발해서 많은 생명을 죽이는 위험한 그 일가족을 목숨을 빼앗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아, 이렇게 해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예비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대세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관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죄를 짓고 나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절제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었지 이 사단의 꾀임이었지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말의 힘이 얼마나 놀랍게 파워풀하게 작용한지를 알게 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여야 된다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하셨어요. 잠언 16장 23절에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다니라 하셨습니다. 화를 내고 이성을 잃은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맞장구를 치는 것은 불난 집에 계속 휘발유를 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데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비갈과 같은 유순한 말로 감정을 가라앉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말씀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부르심에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관습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삶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나오는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죄성이 내 안에도 아직도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과 죄 습관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보여진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늘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사랑대로 사는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11월 세 달에도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 위기에서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시고 유순한 말로 선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